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특새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혹은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어떤 성경이죠? 예,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라는 책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보면, 알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다루시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만방 가운데 선포하시는지가 그 에스더 책에 잘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심지어 예수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에 눈뜨냐 하면 내 인생을 통해 내 인생을 향해 침입해 오시는 내 인생을 향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다루어 가고 계시고 끝끝내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또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사는 게 성도의 영광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이 주일학교 때부터 모세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들어서 사실 낯선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좀 비밀한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한번 거기에 집중하면서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1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바로의 서슬퍼런 명령입니다. 지난 말씀에 바로 왕과 대비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바로는 스스로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엄혹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려요. 그리고 이 두 여인, 산파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남자아이들을 다 척살하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이후에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한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더 번성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한 축복이 이스라엘 온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분기탱천한 바로가 한 번 더 명령을 한 겁니다. 이제는 산파를 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남김없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바로 1장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새벽은 가장 짙은 밤 뒤에 있다. 그렇죠? 새벽이라는 건, 동이 터오는 그 새벽이라는 건 어둠이 가장 짙은 그 다음에 새벽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그 바로의 그 어떤 분노와 바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혐오의 감정이 극한에 치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또 한 페이지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과 2절 상반부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 이렇게 2장 1절과 2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평범한, 사실 뭐 특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정이 이렇게 형성되고 또 그 가정 안에 귀한 아이가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로 이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클로즈업 하듯이 한 가정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 엄마 아빠예요. 모세 엄마 아빠인데 여기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한 6장쯤 가보면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나오고요. 엄마의 이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아주 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출애굽기 2장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레위 지파, 같은 지파에 속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혼 생활 속에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장엄한 구원 드라마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속에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범합니까? 비범합니까? 어떻게 답해야 되는 거지? 답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범합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또한 비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실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 스토리 속에 이 가정이라는 그 주제가 쉼없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또 어둠이 짙었던 그 사사기 끝에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게 하시죠. 그리고 삼손 사사도 그 한 가정의 가정 불임인 불임 상태에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또 사사 구원자가 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걸 신약으로 넘어가도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에도 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도 이렇게 가정을 클로즈업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자 도구예요. 여기 이제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하여튼 우리는 모두 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2장 2절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제가 풀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제 모세를 낳은 거죠. 그런데 파란 글씨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네, 그가 어떻게 생겼대요? 아, 꽃미남이었나 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꽃미남 모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너무너무 잘생겨서 숨겨서라도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렇게 문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엄마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파서 그 열 달 동안 품어서 낳은 아이 어떻게 태어났을 때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예. 근데 다들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뻤죠. 그때는 참 예뻤죠. 지금은 예.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약간 각색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게요.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엄마 아빠가 뭔가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스데반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모세 이야기를 인용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르거든요. 방금 출애굽기에서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부모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언가 특별함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상상하기에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그때 뭐 지금처럼 초음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기도한 거죠.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남다르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의 확신을 엄마 아빠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이를 숨겨서 길러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이게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아이에게 특별한 목적,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키웠답니다. 믿음으로. 여기 그 유명한 믿음장에 모세의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키웠는데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잘 숨겼는데 그 뒤에 이런 사족이 붙어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이렇게 묵직한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 두산파와 똑같죠. 그죠? 히브리 두산파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엄마 아빠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요. 사람을, 상황을, 사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한 분 누구만?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죠. 여기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호베오라는 말을 써요. 푸호베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다. 이 아이를 향한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냈다는 거죠. 근데 이 푸호베오라는 방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을 예수님도 매우 매우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푸호베오예요. 이게 푸호베오. 엄마 아빠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표현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푸호베오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거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두 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대요. 아무리 엄마 아빠여도 아이의 머리카락을 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러하니 너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아주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특새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하나하나 설교하면 뭐 제 목회 끝나는 날까지 설교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형편, 여러 가지 처지,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일곱 가지, 예수님의 명령 중에 일곱 가지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에서 일곱 가지 명령을 뽑아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꿈과 기대가 있다면 예수님도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이 제 인생에 파고드는 순간 제 마음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힘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생기더라고요. 언제나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진하게 들릴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 사태, 둘러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제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가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그 집에 애가 있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숨겨도.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대목이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이를 잘 길러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행여 그 바로왕 휘하에 있는 어떤 군대나 누구에게 이게 들키게 되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엄마가 아마도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 근데 여기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테바. 예, 이 상자라는 말을 테바라고 쓰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여기에 한번 쓰이고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에 쓰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할 때 테바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표현인 거죠. 노아의 방주, 테바입니다.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 상자, 그 방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어떤 상자가 되는 거죠. 박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갈대상자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동력이 없어요. 그냥 박스입니다. 뭐 노를 젓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려 물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방향도 없어요. 어디 목표를 딱 가지고 이렇게 뱃머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있어서 또 목적지를 딱 향하고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자,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방주도 그러하고 이 갈대 상자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안에 탄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그걸 흔히 이제 내려놓는다 하는 거죠. 그동안은 믿음을 가지고 지켰어요, 아이를. 근데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아주 결정적인 끝이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의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으로서 이 갈대상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그러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존재가 세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고요. 테바. 두 번째가 모세를 구원한 갈대상자입니다. 테바. 자, 세 번째 어디에 등장할까요? 물 위에 떠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거의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위를 걸으시죠?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건 그냥 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를 이미 예표론적으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자격, 조건, 의 전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근데 2장 3절 한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에 색을 좀 칠해놨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자 그다음 보십시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저희는 글이니까 이제 쭉쭉쭉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이때의 이 엄마의 마음 또 아빠는 아마도 노역의 현장에 끌려갔을 거예요.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뭐 집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때로는 멀리 떠나서 거기에 어떤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거든요. 역청과 나무지를 칠한다는 것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일종의 방수 장치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태도로 엄마가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겠습니까? 제가 단순하게 양자택일의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설렁설렁했다. 이해될 수 없죠. 두 번째, 아주 아주 꼼꼼하게 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아주 꼼꼼하게 구석구석 역청과 진을 발라서 그 갈대 성자를 띄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묵상의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의 그 후렴구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며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우리의 삶은 그러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두 개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도저히 안 될 때, 우리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 그 나머지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때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놀라운데. 근데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겠지. 그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되십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본받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도 성실하도록, 우리도 충성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 물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사소한 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노력을 경주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요행을 말하셔서는 안 돼요. 이게 제가 좀 짓궂은 얘기인데 자녀들의 진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늘 입버릇처럼 합니다. 하나님 요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걸어갈 때 하나님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나일강과 갈대바 사이에,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두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나일강 한복판에다 툭 하고 던지면 이게 빨리 휩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맡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악어나 이런 좀 낯선 동물로부터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나무들이 그러니까 갈대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서 있는 그쪽 물가에다가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라는 여기는 이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모세의 누나 한 짧게는 한 7, 8살 차이 많게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났을 누나로 봐요. 이 누나가 첫째입니다. 그 가정에. 누나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유사시에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제가 그 한강 근처에 그 성수동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한강에 그냥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뭣도 모르고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 손에 이끌려서 갔다가 발을 한번 잘못 디딘 거예요. 한강에서. 정말 눈을 떴는데 여기 앞에 막 물 그 막 이게 물에 확 들어갔던 적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저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믿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리암이 아주 그 정도, 딱 개입해서 뭔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어떤 강가에다가 이제 이 갈대 상자를 두었을 거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그 누나의 마음도 여기 표현이 돼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것도 아주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제 누나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죠. 어떻게 되나. 근데 여기에 엄마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못 나와요. 엄마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보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질 텐데. 그래서 엄마는 집에 있고 누나가, 그래도 누나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멀리 섰다 그랬어요. 가까이 서 있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멀리 서서 지켜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나님께 맡긴 후에 지켜보라. 그래서 약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까지 노력했어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너무 사실 우리는 급하게 바라보죠. 하나님 어떻게 좀 빨리 하루아침에라도 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고유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거 재밌는 건데, 자, 바로의 딸이면 공주 아니에요? 그럼 왕궁이 있을 거고, 왕궁 안에 목욕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때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약간 종교적 의식을 하려고 온 거 아니냐. 하여튼 근데 매우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바로의 딸과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가 만나게 돼요.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자, 놀랍게도 갈대 상자를 누가 봤어요? 공주가 봤다는 거예요. 시녀가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그 눈까지 사용하셔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녀, 이 두 시녀는 사실 원문으로 보면 용어가 다릅니다. 아래 나오는 시녀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가까운 몸종을 이야기해요. 아주 가까운 측근이에요. 그 시녀를 보내요.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좀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 띄우고 누나는 지켜봅니다. 갈대 상자가 동동동동 떠가요. 꽤 천천히 떠내려 가겠죠. 누나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필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 배우의 아까 에스더처럼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성경 번역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쉬운 성경.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때 마침. 할렐루야. 그때 마침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을 이렇게 이미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신 거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공주가 먼저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저의 인생에 그때 마침 우연히 하필이면 그때에 그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경주해 갈 때 하나님은 그때 마침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일하심의 뒤안길을 우리 성도들이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2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공주가 대번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알아봤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은 피부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번에 알아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동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동사들이 쭉 이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드라마의 이렇게 장면들이 착착착, 영화의 장면들이 착착착 이동되듯이 대단히 스피디하게 지금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여기도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가 숨어져 있어요. 보면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봤대요. 이거 누가 봤다는 거죠? 공주가 봤다는 거예요. 바로의 땅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딱 봤는데 하필 그때 아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협조를 했다는 거죠. 아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울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되게 신묘막측한 그 이 뭔가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묘함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성장하면서 울었겠죠. 엄마 집에서 클 때 울었겠죠. 그때 울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 울음은 모세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앗아갈 수 있는 울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또 아기가 울어요. 모세가 우는데 이것은 오히려 모세를 살려주는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필 그때에 빼 하고 운 거예요. 예, 모세가 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공주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났다 그래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긍휼의 마음이. 이게 사실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다 할 때 그 아끼다라는 단어인데 예, 공주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를 향한 아끼는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훅 하고 생겨났다는 거죠. 이 배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자가 열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우셨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면들을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감독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어지나 봅시다. 이제 미리암이 그걸 보다가 뭔가 이제 공주가 그 아이의 딱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 딱 포착하게 된 거죠. 누나가 개입을 합니다. 2장 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제 다가갑니다. 미리암이 다가가요. 내가 가서 자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제 이 아이는 당신 거니까 예, 모세를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기를 키우려면 이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아끼는 마음이 지금 딱 생겨났는데 아이를 키우려면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리암이 와가지고 하필하는 얘기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좀 골라오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애굽 여인 중에서 유모를 택하면 애굽 여인이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대본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굽 여인 중에 유모가 만약에 생겨난다면 그 사람은 모세를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학관계를 잘 아는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좀 먹이게 하면 어떨까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이요.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불러와요. 이 드라마가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그 요게벳에게, 모세 엄마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기를 어떻게 하래요? 데려다가. 데려다가라는 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떠나보냈는데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이제 공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젖을 좀 먹여라. 그러면서 내가 뭘 주겠대요? 그 삭스를 주리라. 여기에 인류 최초의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양육수당을 제공해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의 용돈을 받아서, 바로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모세의 집에 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얼마나 이게 해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머의 기원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유머 감각이라는 것도 그걸 주신 그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악으로 아이러니 같은 장면들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이 스토리를 통해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든 문장 속에, 이 모든 스토리 속에 배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데려다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이제 어떤 시점이 된 거죠. 학자들이 보니까 한 3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모유를 딱 이렇게 모유가 딱 끊기고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데려갔을 거라 보기도 하고, 한 6, 7살까지는 아마 성장시켜지 않았으니까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든지 아마도 이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에, 엄마의 집, 아빠의 집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그 엄마, 아빠, 특별히 엄마는 교육했을 거예요. 뭘 교육했냐면, 너는 이제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클 거야. 근데 너 기억해야 된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너의 목숨이 살아났단다. 너의 동료들은 다 죽었거든. 하나님이 너를 향한 특별한 목적, 특별한 계획,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너 잊어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설교 장면인데,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나갑니다. 왕궁에서 쭉 성장한 다음에 나가요. 근데 어디로 나가냐면 그 형제들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형편을 보러 간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교육,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 내가 히브리 사람이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지, 그리고 하나님 특별한 방식으로 내 목숨을 살려주셨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2장 10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 번 더 쭉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모가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쉐라는 말은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져줬다는 거예요? 공주가 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을 떠올리는 거죠. 나일강가 갈대상자에 있던 그 아이를 그 뚜껑을 열었을 때 나를 보고 울었던 그 아이. 그래서 물에서 내가 건져냈다. 그러니까 공주는 자기 입장에서 이 아이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놀라운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개명 신청도 많더라고요. 이름이 내가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제가 이게 정말 맞는 그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개명 신청한 사람들 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좀 고치고 싶은 이름 보니까 이름이 사자예요. 사자. 성이 사시고 이름이 자예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름 바꾸고 싶겠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 이름, 성경은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짙게 담겨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 바로의 그 딸을 통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모세는 그 이름값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심지어 홍해 바다를 지나서 그들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로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예수께서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실 때 하나님의 비범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탐욕과 죄성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바로가 했던 그 폭정, 폭압, 억압, 말도 안 되는 노역의 현장으로 내모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역사의 모든 스토리가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특세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목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커지는, 문제가 작아지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겨나요. 결국 믿음은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 그런 소망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줍니다. 지금 혹시 문제가 커 보이신다면 이 역사의 뒤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전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시는 아름빛 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림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신음 가득한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해방의 아침을 친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상자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모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새를 통해 이 땅에 내려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신선하게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성도로 다시 한번 힘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얻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와 각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엄청난 간증들로 피차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속한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과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3절입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선포합니다.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
주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안에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예수.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머리털어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둘러싼 이 출생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일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개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땅에 그 위치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바 영원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힘 얻어 나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갈대상자를 세울 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믿음께서 말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놀랍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서워할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 건강보다 크신 하나님, 진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실패와 후회와 좌절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제를 통하여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미난 성이 들려주기 원하고 우리를 위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영혼과 치열한 삶의 언어에도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 그 유일한 해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진하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인생을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귀한 자녀, 소중한 청년들의 삶에, 우리 아름빛교회 한 주간의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